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특별히 교회들이 주를 향해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또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늘 있게 하시고 일상적인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며 또 많은 은혜 가운데 그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음을 새삼 발견하셨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혹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있는 지역과 처소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한다면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주 앞에 서서 물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이 늘 들려지고 말씀 가운데 이끌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린 모든 자들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더욱 순종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말씀을 청종하며 인도받는 저희가 되도록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을 때 교만하고 없을 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나마다 잔잔한 마음과 주를 향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예배를 또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고 있는 각 지역의 교육자들과 대표자들에게 은혜를 도하시사 하나님의 커다란 인도가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바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말씀 성경을 선지서를 지금 거의 뭐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각 선지서를 읽다 보게 되면 양이 적든 많든 간에 그 책마다 유명한 그 구절들이 다 있다는 게 또 보여져서 야 이게 뭐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봤던 중요한 구절들 또 어려서부터 암송했던 구절들이 아 여기 있었구나 뭐 그런 것도 한번 다시 보게 되어지고 오늘 특별히 이 스바냐 말씀도 사실은 여러 번을 봤지만 내용이 거의 선지서 내용이 엇비슷해서 이렇게 묻혀있던 내용들인데 좀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주었던 그 은혜와 또 그 말씀이 또 새삼 또 아주 귀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되어집니다. 스바냐 1장 14절 15절 스바냐 1장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오늘 스바냐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어떤 뭐 여호와의 날이면서 뭐 심판의 날 이런 좀 주제 문구를 가지고 전체를 보시면 좀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좀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울은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 이런 좀 단어에 좀 집중하고 있고요. 그 날은 또 날에 대한 얘기죠.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분노의 날이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황폐와 폐망의 날이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언제가 그러냐? 여호와의 날이 그렇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또 당연히 믿는 사람이 맞다라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맞다라면 단순 그 순간에 생각에 탁 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분노의 날이다.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분노 가운데 처할 것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폐망의 날이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지금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나를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큰, 물론 스바냐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말을 하고 그 부분들을 신약에서 인용하는 게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전체를 따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 이 날이 심판의 날임을 알면서 이 부분들이 주의 재림을 연상케 하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한 말임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느낌으로 알 수 있고 또 전체 읽다 보게 되어지면 그 날이 또 그런 날임을 아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바냐의 어떤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숨기셨다. 요거 굉장히 나중에 또 보게 되니까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스바냐 이름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고 거의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하박국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한 왕 때 선지자가 세 명이 활동했다라면, 네 명이 활동했다라면 그 네 명과 세 명과 그 함께 활동했던 그 선자들의 외침이 어떻게 같았고 어떻게 달랐을까 하는 생각도 좀 되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특별히 요시야 왕 때 그 히스기야 왕의 4대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선지서 중에서 특별히 드문데요. 왕족 선지자. 그쵸? 그 히스기야니까 우리 남유다 왕 기억나시죠? 이게 뭐 그 요담인가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여호와, 아몬 다음에 뭡니까? 요시야인가요? 그렇게 그 요시야 왕 때 그 5대째, 요시야가 4대인가 그렇고, 히스기야의 아들의 아들의 한 증손자 되겠죠, 이렇게. 그 5대 정도 되는 사람이 누구냐? 스바냐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족 선지자다. 그래서 반이라다가 부름받은 게 아니고, 왕궁 출입이 되게 자유로웠고, 특별히 왕족으로서 부름받은 선지자가 스바냐임을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1장 1절부터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읽으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합니다.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히스기야의 한 4대손 정도 되는 왕족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1장 그 전체 이 내용을 두 가지로 두 개의 부류 좀 구별할 수 있는데요. 주의 날에 있을 주의 날, 주의 날에 있을 심판, 그렇죠? 심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의 날에 있을 구원. 이 두 내용이 사실은 스바냐서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말하고 있고 구원을 말하고 있고 모든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 구성의 특징이에요. 항상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을 왜 얘기하냐? 심판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죄예요. 그 죄가 어디에 저촉되냐? 대부분 십계명과 주신 그 율법에 저촉되는 내용임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뭐 탐심이랄지 살인이랄지 우상숭배랄지 이런 내용들이 선지서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영적인 부분의 죄이면서 또 육신적인 죄임을 그 내용들을 좀 알 수가 있고 주의 날에 임할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다. 특별히 요시야가 621년 정도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자기 그 어려서 왕이 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윗대 조상들이 했던 그 죄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 선한 역할을 했던 요시야예요. 그 요시야가 했을 그때에 같이 영향을 주면서 같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스바냐다. 항상 나라가 바로 세워지면 바른 선지자가 항상 그 옆에 있어요. 또 반대로 바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만 어떤 왕들은 전혀 듣지 않고 나라가 계속 어떤 패역으로 아니면 주를 향해서 외면하면서 악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요시야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같은 뭐 친인척으로서 역할을 또 감당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좀 몇 가지를 좀 쭉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하겠다고 말하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동물도 다 진멸하고 사람 땅 위에 사람들도 다 멸절케 하겠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스바냐 임에 담아준 거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고 바알 우상이 등장하죠.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무슨 말이냐면 높은 데 올라가서 하늘 향해서 비는 거예요. 별을 보고 우리가 빌기도 했잖아요. 달을 보고 빌는 것처럼 이를 성신에게 빌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경비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에게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다 이게 그 성전 내의 그 문들을 말하는 거죠.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니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린다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벌하겠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운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일 것이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니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계속 뭐에 대한 언급이냐면요. 그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시야가 한 나라를 개혁을 해가지고 나라가 좀 최고의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좋은 상태인데 한쪽에서 스바냐는 뭘 전하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개혁이 외형적으로 개혁에 좀 치우쳤고 실질적으로 저 깊은 속에 있는 우상 숭배랄지 아니면 외식이랄지 아니면 실제 여호와를 믿는 모양, 마당만 받는 모양만 있는 것이 실제 그들 중심과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계속 한 나라가 흥황하고 있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뭐가 막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스바냐는 지금 한쪽에서 계속 요즘 말로 말하면 뼈를 때리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망할 것이다. 이건 참 많은 생각을 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가 우리나라가 잘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될 것이 맞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모든 선지자가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없던 부분들은 요나,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다짜고짜 그 나라가 크게 회개하면서 주 앞에 돌아왔어요. 역시 그 아수르 또한 심판을 경고했고 아수르 성에 망할 것을 말을 했지만 그들이 돌아오려는 격이 되었지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 어떤 느낌과 어떤 내용이냐면 계속 심판이 임할 것인데 이 심판이 임하는 것은 변경될 수 없는 근위인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인 선민이었던 그들이 망할 것임을 지금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때 이후에는 이때 말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뭐 사사기 여호수아 빼놓고는 대부분 다 모든 역사와 모든 선지자가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 느낌이 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1446년에 출애굽했으니까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서부터 계속 그들이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인도하심을 알고도 우상 숭배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줬던 그때부터 계속 그들이 드러나는 것은 뭐였냐면 계속 그들에게 어떤 죄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부분들을 쉽게 이런 내용들 보면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 죄의 깊이가 이 죄의 농도가 흐린 게 아니라 작은 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이 되었구나. 그 모습들을 알게 하고 그 모습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부분들을 더욱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심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선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 심판만 이렇게 말을 할까? 심판이 거의 80%라면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러나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 살릴 것을 사실 한 10% 정도 이렇게 한 15% 정도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물론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돌아오게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볼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를 키울 때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를 키울 때 그러고 보니까 철없는 그 아빠 초년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뭘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저 또한 많이 잘 키워보려고 아이들을 막 혼냈던 것 같아요. 그 심판과 견줘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계속 아이들을 징계하고 우리가 했을 때 그 의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아이를 잘 키우려고 그러고 뭔가가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러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때 그 거짓말이 평생 그 거짓말을 하며 살아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다 고쳐가지고 거짓말도 또 다른 막 이렇게 막 그 부족한 그 부모 똑같은 입장이면서도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판들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 바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는 그 말씀 주셨던 그 십계명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선지서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 선지자가 말들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근데 어떤 선지자는 아내를 음란한 여인을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선지자. 자기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당해요. 자녀를 낳는데 새 자녀가 전부 다 그 선지자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선지자 에스겔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떤 특이한 행동들. 밥을 막 떨면서 먹는다랄지. 그리고 한쪽으로 누워서 계속 칼잠을 자야 되고 또 집에 있는 짐들을 인사가 포로가 될 것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짐을 싸서 내놨다가 들었다가 하는 일들도 계속 하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또 오랜 동안 금식을 하게 하기도 하고 요나 같은 경우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빈정대고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싫어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요나 모습이기도 해요. 또 어떤 선지자 같은 경우는 계속 나라가 멸망할 것을 북쪽과 남쪽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내다 보니까 백성들의 심판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또 빌미 삼아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인 양 많은 말들을 하는 그런 또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지자,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선지자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또 이 땅의 왕으로 오시면서 우리가 한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한 나라를 섬기고 있지만 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뭐 이중적이거나 그것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물론 공산권에서는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공산권에서 막는 거예요. 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인데 또 다른 왕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막는 거죠. 그 영적인 부분 얘기예요. 그러나 대부분 민주사회에서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담을 갖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중적이어서 헷갈려가지고 이 왕을 섬기는 것과 이 대통령 섬기는 것이 헷갈려서 그런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영적인 부분으로 선지자, 제사, 왕 됐음을 알고 찾는 그 믿음들이 성경 곳곳에서 바른 믿음을 말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내용 좀 돌아와서요. 지금 이런 악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냐면 므낫세라는 왕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므낫세가 어떤 그 죄를 많이 졌냐면요. 악을 행했냐면 산당 이곳 저곳에서 계속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당 같은 것들을 많이 우리도 한국도 그런 거 많잖아요. 당이 있던 곳 사당동, 행당동, 신당동 다 그런 당자잖아요. 그게 한양 성내를 성읍을 중심으로 각 사방에 그런 당을 짓고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곳곳에 이렇게 있었어요. 지명에도 남아 있으니까요. 행당동, 사당동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처럼 성전 내에 결국 므낫세가 어떤 죄를 지냐면 성전 내에 산당을 짓는 일이 벌어져요. 누가 그 역할을 했냐? 므낫세라는 그 왕이 그렇게 역할을 했음을 한번 성경을 볼까요? 이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이 므낫세가 지은 왕에 대해서 요시아가 종교개혁했다는 얘기는요. 거의 요시아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므낫세거든요. 근데 그들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했던 장본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그렇죠? 21장 말씀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예요. 12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고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였고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방인들을 내쫓은 이유가 우상 숭배 나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했던 가증한 일을 따라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했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 모든 바알, 아세라 그리고 이를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걸 섬기는 일들을 므낫세를 통해서 이것이 본격화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 6절 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진나게 하며 점치게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더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게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 특별히 므낫세가 했던 대표적인 악 중에 하나입니다. 쭉 넘어가서 9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 이방 민족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므낫세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라.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사람을 대표하는 그 명칭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보세요. 더욱 이방인보다 심하였고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던 장본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그렇죠? 이방인보다 더욱 심한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남유다에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겠다는 장본이 누구냐? 그 사람이 므낫세예요. 할아버지가 지은 그 죄들을 역시 므낫세 아몬 또한 그런 악을 행하였고 그 아들이 요시아예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거를 다 때려 엎는 거야. 이때 요시아에서 메시지를 주면서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한 가문의 죄예요. 왜? 남유다가 거의 한 가문으로 쭉 이어졌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악을 행하고 아버지가 악을 행하고 아들이 개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남유다의 사실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 뒤에 망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 거의 621년 정도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지금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가 586년 뒤에 망해요. 그러니까 거의 30, 40년 뒤에는 나라가 망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선지자가 이런 것들이 보이니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냔 말이야. 그렇죠? 예. 그런 내용들, 내용을 좀 그 계속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는 그 날이에요.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와서요. 예. 므낫세 얘기는 그렇게. 그러니까 선지서는, 모든 선지서는 역사서 속에 있다. 그죠? 모든 서신서는 사도행전 내에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다가 18장 읽을 때 고린도를 읽게 되어지면 고린도 전후서에 가서 읽으면 사도행전 내용이 더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서 내에 모든 선지서가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21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므낫세의 이야기 왕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아몬이랄지 뭐 요시아랄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서 내에 선지서가 다 들어가 있다. 사도행전 내에 서신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읽으면은 내용을 좀 세밀하게 내용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넘어오게 되면요.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에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 계속 뭐가 나오냐면 날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날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죠.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자들? 겸손한 자들, 여호와를 찾는 자들,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 그렇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혹시 용서하시고 구원할 줄 아냐. 1장에 지금 심판을 말을 하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 백성들한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날이 시행될 것인데 시행되기 전에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지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찾다예요. 찾다. 호사를 봐도 그렇고 아모스를 봐도 그렇고 계속 간간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고 찾을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세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얘기냐면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블레셋이 망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뭘 말하고 있냐면요. 8절부터 모압과 암몬이 망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뒷내용 12절에 무슨 누구 12절 보니까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구스가 어디냐면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가 멸망할 것을 지금 스바냐 선지자 특징이 뭐냐면 유다 백성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망할 것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만 말하고 어떤 선지자는 남유다만 얘기했는데 스바냐 같은 경우는 동시에 주변 국가가 모두 망할 것을. 왜? 바벨론이 침공해서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속국으로 삼는 것이죠. 네 번째 어디가 망하냐? 그 다음에 아수르도 망할 것을. 다섯 개 나라가 언급을 하면서 전부 다 그 나라가 망할 것을 여호와의 심판이 임했을 때 모두 망할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장 말씀 보니까요. 3장 넘어와서 3장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그랬냐? 예루살렘 성이 폐역하고 더러워졌고 포악하고 그런 성읍으로 바뀌었음을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지금 전체 이방인을 말을 하면서 역시나 유다에 있는 죄악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언약의 백성들을 쳤던 모든 이방 나라들을요 다 멸절시켜요. 그렇죠? 이방인들의 사실상은 원래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멸절시키는 내용을 다시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 보니까 3장 좀 아까 읽었죠? 3장 8절 쭉 넘어갑니다. 3장 8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그래서 날에 대한 거죠.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남유다가 결국에는 주의 심판을 통해서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을 사실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9절부터 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니라. 9절 10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지만 멸절될 것이지만 그 중에서 깨끗한 몇몇 자들이 주 앞에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하라고 해요.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여러 백성,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한 자들이 요 앞에 나올 것을, 이방인들에게 큰 구원이 있을 것을 또한 말씀을 주고 있고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그래서 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백성들 가운데 남겨둘 자가 있다. 남은 자라는 내용이 중요하죠. 13절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11절부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가 남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 여호와를 바라보고 공의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들 속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 구원의 어떤 줄기를 이어갈 것을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내용이 조금 읽다 보면요 되게 3장되어 있다 보니까 내용이 생략이 심해요. 뭐 이사야랄지 예레미야랄지 내용이 길어서 읽기 힘든 면도 있지만 이런 스바냐랄지 작은 선지서들은 내용이 짧게 앞장에서는 심판, 앞내용 앞절에서는 심판, 뒷내용에서 구원,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9절 10절은 이방인의 회개, 그다음 11절부터 13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어떤 회개, 구원 이런 부분들을 더불어 말하고 있는 장면들을 좀 볼 수 있고, 12절 말씀 남겨둘 것이다. 남겨둘 자가 있다. 그렇죠? 그 남겨둘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쭉 내려가서 17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 걸 알 수 있고요. 쭉 18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내용인데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18절 말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모으겠다. 18절. 하나님께서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너로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19절 쭉 내려가서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때 너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그래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모이게 할 것이고 모을 것이고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날 찾으신 것이고 모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목자가 양을 쭉 몰고 가잖아요. 근데 양이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을 신약에서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길을 잃고 방향을 모르는 그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찾고 모아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죠.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서핑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고 오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바냐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1장 15절 말씀 여호와의 날, 그렇죠?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다시 오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15절에서 언급을 재림과 관련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3장 18절 좀 아까 읽었던 부분처럼 18절에서 20절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주의 백성을 그의 백성을 모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치유로 모이는 게 아니라 정치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이게 거룩하게 여기서 그들을 구별해서 모이게 하신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여호와의 날, 주의 재림이랄지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인맥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학연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어떤 지연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조명하여서 말씀에 깨닫는 자들을 계속 모이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땐 교회가 흔들흔들해요. 목회자로서 위기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죠. 또 어떨 때 보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평화로워요. 감사한 일이죠. 더 긴장해야 될 일이고요. 또 교회가 어떨 때는 성도들이 계속 허공에 먼지를 뿌리면서 그런 분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뭐 말려도 말려지지 않을 때가 있고요. 어떤 분은 괴롭다고 막 여러 가지 상담을 요청하고 뭐 몰래 밤늦게 만나고 시간을 내서 만나고 그러다 어느 날 또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런가 보다. 막 모든 것들을 진화하려고 그러고 북돋으려고 그러고 하다가 느껴진 느낌 어느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북돋고 내가 살리고 내가 불을 끄고 내가 잊고 뭔가 내가 뭐 파내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이게 가슴에 이렇게 스미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구나. 교회가 이런 가운데 교회가 자라가기도 하고 또 주의 어떤 허락하신 시험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기도 하고 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교회를 봐요. 아, 교회도 그렇구나. 교회도 한 가정도 위기가 올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교회, 가정이 힘들 때도 있고 어떨 땐 가정이 또 모두가 다들 장성하고 건강하고 큰 문제 없어서 가정이 또 화목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허락하셔서 주요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믿음은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찾는 모습들이 선지서에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찾는 것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찾아서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 우리가 찾는 거 이전에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가 찾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찾아서 우리를 모아주셨구나. 심판이 크게 임할 것이지만 그가 모으신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우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우리 2장 3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우린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구하며 겸손을 구하며 우리 허락하신 그 구원을 향하여서 인도받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여호와를 찾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인담을 더하시고 다시 이 복음이 발견 안 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 구원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구하며 정의를 구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주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기 어려운 이때에 더 믿음을 견고하게 갖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육신적인 많은 노력과 애씀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두며 인도밖에 부족함 없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김은정 자매와 주소영 권사님과 서영과 장로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많은 질병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재진 권사님과 최혜욱 전사님과 알도 목사님과 변미래 권사님과 신혜영제게 은혜를 도와주사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묻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돌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의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서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여호와 나를 바라보며 인도받는 귀한 날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과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사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게 부족함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